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서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구약의 제사법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런 준비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출애굽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만든 장막으로 된 성막이 있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짓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 성막일 때나 성전일 때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라 하는 그 지성소 안에는 오늘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 하는 설명을 여기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지성소 안에 둔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그 그룹 천사들 중에 친위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랍은 성가되고 그룹은 친위대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을 조각해서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맞다 있는 조각을 해놓고 거기에도 이제 피를 붓는 것입니다. 혹시 그 실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림으로나 또는 레이더스라는 영화에 잠깐 나옵니다. 뭐 다른 열심이 없으면 영화라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하는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느냐는 우리 이제 결론 부분에서 확인할 것이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속죄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곳이라 그러기도 하고 시은좌라 그러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그러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조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여기 4절에 설명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왜 언약궤 속에 보존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시면 만나의 등장이 갖는 의미가 거기 역사적 사건 속에 뜻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주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다만 먹을 것이 없다는 원망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읽은 4절 그 끝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신 말씀을 힌트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외적 조건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 그 속담 중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죠. 사흘 굶고 도적질 안 하는 놈 없듯이 외적 조건 때문에 내가 도적질을 하고 죄를 짓지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내가 왜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원망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을 주어 일용할 것을 주어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겠다 라는 말씀이 언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는 것이 신명기 8장에 가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2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요?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을 알아보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아까 출애굽기 16장이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어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 이 지금 신명기 8장 3절로 오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에 거룩한 생각이 있는데 외적 조건이 불리해서 이 거룩함을 시행 못하는 게 아니고 바깥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떡을 줘서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하더라고요. 죄는 외적 조건의 불리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더라 말이죠. 이게 만나가 시험한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줘서 확인한 인간의 상태더라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 줬고 입을 것 줬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 40년은 뭐죠?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시대가 기성세대가 다 죽어간 세월이 광야 40년입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베라베리 짓을 해서 다 죽어갑니다.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물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족속인가를 고소하는 첫 번째 증거물인 것입니다. 외적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일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한 증거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그 언약궤 안에 물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등장했나 봅시다. 민수기 16장입니다. 신명기 앞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는 원래 페이지를 맞춘 성경들은 다 이것이고 좀 다르게 만든 성경들은 이 페이지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편의상 이 페이지에 맞는 성경을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죠? 국정교과서로 준비해 오십시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는 하나의 항명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이 앞장선 이 항명사건은 모세의 지도권을 항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권을 항명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가 갖는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모든 질서와 권위 체계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거짓말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건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유일한 권위고 근거고 질서고 판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나 자세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젠가도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되고 두께가 되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근본적으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란 인간에게 다 신적 요소가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깨우침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절대자가 있어서 권위와 질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깨우쳐서 그 안에 있는 신심을 계도하고 발휘하는 것이 종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를 부처로 보고 가능하게 보고는 것이고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고 다 죽일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도 살벌하고 몹쓸 표현이 많습니다. 지옥 간다 그러죠. 사탄아 물로 가라 그러죠. 이 험합니다 말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정답이 없는 곳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시카고를 갈 일이 있은 뉴욕에서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임승차를 했는데 승무원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 사회부 기자인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신분증을 안 갖고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신문기자는 봐주나 봐요. 그래서 승무원이 그러면 저쪽 1등 칸에 그 편집국장이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이 타고 있는데 가서 확인을 하자 그러더니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따라갔더니 이거 편집국장이 당신 그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라 하는데 아십니까? 알지요. 자네 여기 웬일인가? 시카고 출장 가나? 그래갖고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갖고 승무원이 간대는 이렇게 아닌 걸 알면서도 봐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나도 실은 가짜로 지금 타고 있다고. 지가 가짜인데 눈 안 보고 뭐라 그렇게 보이지. 근데 이 불교에 가면 모두 괜찮다 그러는 건 어차피 정답을 모르는데 연필 굴린 건데 1번이면 어떻고 2번이면 어떻고 3번이면 어떻고 4번이면 어때요? 누가 글씨 이쁘게 썼냐만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점을 잇는 가장 가까운 선이 직선 아닙니까? 직선은 나머지가 직선이 아니라고 고소를 하는 자체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발언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와 갖는 소위 제3자들이 얘기하는 편협함입니다. 편협함이 아니고 진리에 관한 증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실수를 지금 이 고라와 다단이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권은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의 임명권을 반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반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 들어와서 감 내놔라 떡 내놔라 하느냐 이거죠. 우리 다 각각 신령하고 여기 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 신적 어떤 소양이 있다 이거죠. 범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들었던 이 고라와 다단을 앞세워 그 뒤를 따랐던 모든 사람이 지진에 죽고 향불에 타 죽고 염병에 죽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각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에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해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들의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아론의 싹낸 지팡이가 왜 이 법궤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한 그 패역함에 대한 역사적 증거물로 간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아까 본 만나나 이 싹난 지팡이나 다 인간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에 대한 다 고소장이요 증거물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비석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비석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써준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 15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장면입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호남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말하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궤 안에 들어있는 증거판 이 비석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준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만들자마자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할 틈도 없이 깨뜨려버려야 됐던 것입니다. 율법을 베풀 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거궤 안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신명기 10장 1절에 신명기 10장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해서 넣어둔 두 번째 돌판인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판정을 받을 때 인간이 어떤 족속이냐, 패역한 족속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족속이요,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간직된 물건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증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인간의 상태를, 인간의 본질을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 앞서 이것들은 죽어 마땅한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에 임재할 때, 이 인간을 만날 때 피 없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 피를 쏟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속하는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죄값을 우리의 피로, 우리의 생명으로 씻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제3의 희생 제물로 하기 때문에 속죄소이면서 동시에 시은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됩니다.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내 생명으로 해결하지 않고 희생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도입하여 이 제사법과 거기에 얽힌 이 문제로 인하여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또 오늘 우리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보상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은 보상이 뭐냐. 여러분이 신앙적인 감격과 열심과 더 큰 희생을 한다고 해서 신앙 현실이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더 가까이 하고 그 마음에 진심을 갖고 주께 매어 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과 열심이 연락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형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시하고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초점을 둬야 하는 신앙의 핵심, 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없어졌는가? 뭐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깨워져서 두 번째 써 놓은 돌판으로 지적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밖에 모르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해결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듣든 말든,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든,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지위가 혹 형통한지 혹 그렇지 못한지를 물어볼 것 없이, 그것으로 영향받을 것도 없고 그것으로 어떻게 비교할 필요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시급한 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갖는 큰 시험은 뭐냐 하면 전 세계가 문명화되고 쾌락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편하고 즐거운 것으로 그 신앙이 자꾸 유혹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핵심은 거룩에 관한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제 인생사리를 돌아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됐든,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든,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무엇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가장 겁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면함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않다면 이 세상이 나를 반대하고 이 세상이 모두 일어나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민족의 종교로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에서 떠나 기독교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큰 결심과 희생과 각오에 보상이 없습니다. 동족들의 미움을 받고 당시 로마 정권 하에서 핍박을 당하고 신앙 현실에 있어서 호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혜택이 있단 말인가? 라는 의심과 울부짖음에 대한 답입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서 너희의 죄를 다시 잊지 못했다. 너희는 부족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니 지금 부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 너희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사모하며 거룩을 쫓고 있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단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들도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무슨 명예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기독교도들에게는 추적해야 할 첫 번째 목표나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추적할 첫 번째 목표와 내용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것은 거룩이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 있고 해결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뭐 해준 거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 의심이 일어난 것 바로 이 답을 찾으시라고요.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만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깨어져서 다시 써놓은 돌비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만 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기뻐하심을 소망하는 진실된 새로 태어난 사람의 열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과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비교할 수 없는 사소한 고통들과 혼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하고 영원을 준비해야 옳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이 잠깐 동안에 당하는 세상으로부터의 고통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내용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깨닫게 하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